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까지 또 무사히 오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꼭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도와주셔서 꼭 구원받고 돌아가게 해주시고, 또 이미 믿는 분들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글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유대교를 믿었지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도 믿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만 누구를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에 어떤 유혹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이제 조상 숭배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유혹을 받으시는가 하면 다시 제사 드리고 싶은 이런 유혹, 또 옆에서 누가 제사 드리라고 막 푸시를 하거나 압력을 가하면 아주 강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또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죠.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믿는 옛 친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합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것이 안 나오지만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제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직 이들이 어린 상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1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모세 생각하지 말고 제사제도 생각하지 말고 유대교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NIV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 부분을 예수에게 생각을 고정시켜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상당히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나 예수에게 생각을 고정시키는 거나 뭐 이게 같은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많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에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 평수를 잘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거 늘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또 늘 생각이 가 있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또 많은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자녀나 배우자 또는 손자, 손녀에게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우리의 생각이 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물론 생각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라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절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열두 사도에 대해서는 쓰지만 예수님에게 사도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우리 다른 성경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가 맞죠.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대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대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일을 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결국은 무슨 일인가 하면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를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를 하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죄값을 대신 지불한다. 죄를 용서하는 일, 그것이 이제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죠. 그런데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결국은 죽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본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사람 대신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대신 이 짐승이 죽었으니 이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대제사장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대제사장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죽음으로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시기도 했고 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역할도 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중에 아직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도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룩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죄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 이유도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를 때 성도님 그렇게 부르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우리가 의로워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우리의 삶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짓 하고 못된 짓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3절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2절과 3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그리고 우리도 모세를 존경하죠.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충성을 다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신실한 분이다.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도 신실한 분이었지만 예수님도 신실한 분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신실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이니라. 우리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그 주인에게 여름날에 냉수와 같다 그랬어요. 요즘 날씨가 무척 더운데 여러분 냉수가 이 더운 날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절과 3절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 그게 2절과 3절의 핵심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집을 지은 자보다 훌륭할 수는 없죠. 집을 지은 사람이 사실은 집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위대한 분이긴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다. 그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과 집을 지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4절에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 뒤에는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초자연적인 일을 많이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사실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의 고백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증거는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또 의심 많은 제자 토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참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한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형을 집행하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가 말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한때는 박해자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사도까지 된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서 9장 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의 결정적인 차이도 바로 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한 마리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지은 죄,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5절, 6절, 6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5절, 6절 말씀도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과 모세를 어떻게 비교하는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안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모세를 이 히브리스 기자가 계속 비교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유대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겠다. 핍박도 있고 또 옛날에 하던 그 습관도 몸에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유대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세를 그리워하고 모세를 존경해도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분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하는 것이죠. 자, 이제 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끝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히브리서의 기록자와 수신자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나아가서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집, 그의 집안, 그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되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믿음이 그렇게 굳세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하는 말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십시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도 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신앙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또 다른 이런저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지만 절대로 그게 여러분 치우치지 마시고 한번 믿기로 작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이 건물 말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안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세운 기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 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 나가. 그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말씀 듣고 혼자 찬송하고 혼자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그거는 좋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제대로 자라려면 반드시 가정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교회가 가정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늘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맨날 돈 생각하고 맨날 어떤 사람 생각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